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가 초보자 때 들었던 그런 내용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바울은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의한 구원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이 과거의 부활도 아니고 미래의 부활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원한다면 이제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거듭나야 되고 여기서 부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 거듭난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구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듭남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이전의 자기 자신과 변화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원받는 과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부활의 과정을 제대로 따라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고 여기서 출석표에 도장 찍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는 그런 길로 따라 나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행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내면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교독문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너희를 알려준 것, 그것을 듣고 행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너희가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생명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부활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배운 바대로 여러분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차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부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길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계속 기계적으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또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령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그냥 건성으로 믿지 말고 이왕 믿으러 나왔으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시면 항상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이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귀를 막고 있고 여러분 들어도 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거치는 돌이고 뭐 부딪히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헛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오히려 밖에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극진히 대우를 받죠. 대접을 받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시면 칭찬을 받을 것이로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찌르는 칼날처럼 다가오게 될 것이고 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면 아픈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게 들리는 것인데 이걸 내가 깨달아야 내가 살고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더 이상 아픔을 참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 나서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이들이 복된 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지금 바울도 오늘 계속해서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도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부활도 구원을 받았고 거듭나려면은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자기 자신을 아직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 부활이 이런 거구나 얘기하고 이전에 내가 정말 세상 것만 찾고 있던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런 사람을 변했다는 그런 간증을 입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왜 남들은 부활 세상에 들어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여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멍청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만족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자기도 자기 영혼을 방기하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활의 내용이 무진장 어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부활이 여기서의 부활이라는 말도 어렵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 부활은 또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이런 풀리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깨닫게 되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따라 나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말씀도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듣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인데 그 삶을 얻게 되는 그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자 차례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나중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같이 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은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때 예수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외에는 나중이니 그때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사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천지 개벽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5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20절, 21절, 22절 우리가 살펴봤죠. 같이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봅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의 부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 안에서 부활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내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붙어서 부활하는 사람이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면 이 부활로 인해서 나도 부활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려면 거저 예수가 내 안에 덜렁 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에서 연단 받은 다음에 예수께서 내 안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얘기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은 있어. 내가 부활의 증인이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증거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의 내용이었죠. 그 21절의 내용은 이제 그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사람 자체가 이미 사망 중에 거하는 하나의 아담이라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은 지금 모든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 속했다 이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자체로 이미 사망 중에 거한다.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가 그렇습니다. 모태에서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봐서 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 아담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죽은 자, 죄인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데 살고 있는데 이 죄인 사람을 살리려면 의인 사람이 내게 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내게 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부활을 이루려면 사람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부활했을 때 사람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이제 그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사람의 특성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특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으려면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죠. 아담이 우리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산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속하게 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예수에 속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을 내가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그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해하셨죠? 지금 연결되는 그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순서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각기 그러나는 무엇을 받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차례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미래, 과거 이런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구절이 계속 이대는 그 말씀이 미래 어떤 때 예수가 재림할 때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어떤 새로운 세상이 임할 때 그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 얘기라고 있습니다. 부활은 먼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는 얘기는 첫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그 개념을 따와서 먼저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그냥 첫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첫을 인용해서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첫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첫 번째라는 그것도 순서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천, 근원, 그것이 아주 모든 것의 뿌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뿌리, 새로 거듭남의 뿌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까지 두 절 읽겠습니다. 찾은김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니까 부활 비슷한 것이나 뭐 부활 종속된 것이나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첫 열매에서 첫 열매라고,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난 부활의 근원이고 부활 자체다 이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바울이 예수 부활 얘기하면 그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첫 부활이 있는 것이, 물론 역사적으로 부활에 처음에 부활을 하셨죠. 그것이지만 그 부활 자체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순차적으로 첫 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리상 가장 근원이 되는 그런 부활이다. 부활의 원조, 부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열매, 먼저 부활 열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지나가면 이 차례가 왜 여기서 그 차례대로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먼저는 그리스도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부활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근원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부활의 원조야, 원천이야 이렇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부활을 체험하시는 분들 자기 간증을 하죠. 그 부활의 원조가, 먼저 부활한 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부활이 뭐냐면 먼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 빼고는 되는 것이 없고 여러분 부활이라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가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간증하려면 그것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있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먼저라고 얘기해요. 먼저 첫 열매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고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부분은 그 열매 붙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붙은 자에 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서 먼저 하고 다음하고 차례가 생겼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강림할 때 붙은 자. 이렇게 순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별도의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게 되면 누가 같이 여기 붙어서 부활합니까? 덩달아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면, 먼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에 덩달아서 누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과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예수의 부활이 먼저고 거기에 종속되어서 덩달아서 부활하는 우리 부활이 다음인 거죠. 그렇죠? 어느 게 생명에서 우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원천이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같은 부활의 품질이지만은 그러나 순차적으로는 예수가 먼저죠. 그다음에 거기에 붙은 자가 우리인 것이고. 예수가 강림할 때 붙은 자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들을 인도했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예수께서 이들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의 교회 다닐 때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이 3년 반이라는 과정이라고 제자들에게 그 일들이 3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3년 반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이들을 다 고친 다음에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 자기 눈앞에 육신으로 계시지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 안에 강림하게 될 때 이게 강림하는 거죠. 강림하게 될 때 거기에 붙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붙은 자들은 열두 제자가, 열한 제자가 그때 붙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붙어서 부활한 사람하고 지금 강림할 때 붙어서 부활한 사람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것.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덩달아서 부활하는 자들, 연합해서 부활하는 자들, 이들이 제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리고 거기에 붙은 자가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의미로 생명의 질서상 순서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부활했죠. 제자들 마음속에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강림할 때 그게 붙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게 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할 때 강림한 자도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혼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혼자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활이 제자들 안에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같이. 이것을 둘로 나눠볼 것이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할 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가 같이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서상으로는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부활한다. 그 다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같이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거기에 붙은 자가 되리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부주인공으로 다시 덩달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게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나 아셨죠? 이제 생명의 질서가 이렇게 대표되는, 그렇게 지금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에 의해서 듣고 깨닫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제대로 새겨지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도 덩달아 부활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덩달아 붙어있는 여러분들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구도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먼저와 다음에 그 관계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2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4절 말씀. 이 계속 순서가 지금 여기 24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나중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얘기입니다. 텔로스. 텔로스인데 이거는 종말, 완성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다.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순서의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식당에서 우리가 번호표 받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밥을 받아 먹는 그런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오고 어떻게 이것이 남에게 전해지는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이 확장되는 그런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그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번호표 받으러 누구 재수 좋은 사람 도중에 끼어들어가지고 순서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중이라는 의미는 자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나는 부활했죠.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것으로 그치면은 나만 부활하고 그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치는 거,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활 생명이 제대로 남한테 펼쳐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데 생명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 생명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한 사람이라면, 부활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증명이 되려면 이것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을 때 내가 올바른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가 먼저 내 안에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덩달아 부활하고 내가 덩달아 부활했으면 이 부활한 생명으로 남들도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완성되는 거죠. 생명의 순서가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먼저 하나님부터 받아서 네가 거듭났으면은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남을 살려내라. 이것이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도 바울도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부활 생명을 예수로부터 받는 것이 우선인데 그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너희 생명은 이제 제대로 끝까지 완성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는 순서죠. 근데 세상 순서는 아니죠. 생명이 자라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거 질서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차례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 맨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것이 뭐 세상 종말 때 있을 때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으려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권세, 능력, 이 모든 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 것은 우리 옛사람, 나의 옳담, 말씀 듣지 않고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안락사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이 말씀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안락사시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 안 들어도 편안하다. 밥 먹을 밥은 있고 그냥 집에 잠잘 때는 있다. 편안하게 하루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편안하다고 생각하다 돌아가시는 게 안락사다 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일어나야지 그 안락사다가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말씀 듣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사, 이 모든 이 정사는 권력자를 얘기하고 있죠. 이 지배자를 얘기하고 있고 모든 권세, 능력,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 있죠. 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안 들을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권력을 다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에게도 붙을 때도 이것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이 생명을 부활 생명을 받으려고 할 때도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필요한 거죠. 언제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전부 옛사람의 변형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귀신이 와서 나를 어떻게 헷갈리게 하고 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옳다함에 빠져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혈과 육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혈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혈과 육의 씨름에서 자기 자신이 패배하고 있는 것이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미리 항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죠. 자기 자신이 옛사람의 시장에 못 박일 때 그걸 계속해서 옛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사람이 부활의 승리를 같이 예수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늘어져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늘어져 있다 돌아가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뭐 귀신 봤다고 뭐 귀신아 물러가라고 축사하고 하는 그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그 모든 괴계,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진 술수, 옛사람에 속아서 모든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정사는 지배자, 지배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정사,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나라를 바친다니까 뭐 서울시를 뭐 하나님께 바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60, 70억, 80억 뭐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인구들은 이 나라, 이 세상을, 이 육신, 물리적인 이 세상을 놓고 전부 자기 자신이 그 세상에서 왕인 것입니다. 자기 선의 기준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있다가 나와서 전부 자기 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왕노릇 하잖아요. 왕노릇 하면서 이게 목사님의 말씀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죠. 거절하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손가락 쳐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명령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되든 안 되든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명령 내릴 수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을 가진 왕이라는 사실인 것이고, 왕은 그 나라가 있죠. 영토, 주권, 권력, 이 세 가지 국가의 삼요소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토도 있고 여러분 주권도 있고, 자기 혼자가 다 영토도 있고 저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왕으로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들어오죠. 왕 노릇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와서 너 혼자 왕 노릇하다가 망하고 내 영혼 지옥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따라 나서라 하는 게 지금 여러분 듣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듣고 따라 나서서 너의 그 생각들을 나의 생각하고 바꿔, 내 생각으로 바꿔.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왕 노릇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 왕 노릇을 할 때 그 나라가 예수가 들어와서 그 왕을 예수와 함께하는 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바친 나라가 됐죠. 이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망하는 나라를 운영했지만은 이제 예수가 와서 자기 자신과 함께 같이 왕 노릇을 하게 되니까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그때가 이 사람의 부활 생명이 완성됐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차례대로 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먼저 부활의 원천으로서 한 사람에게 부활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에 붙은 사람으로서 덩달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덩달아 부활한 상태에서 이 사람 안에서 예수가 역사해 주셔서 밖에 사람에게, 이제 이 이웃 사람에게 부활 생명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면은 이것이 바로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질서상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이 생명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한 순환이죠. 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니은자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죠. 이렇게 니은자로 하늘에서 온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옆에로도 이전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그 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이 생명을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았으면 그것도 남한테 또 전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계속 퍼져 나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활이 뭐고 거듭남이 뭐야, 복잡하기만 한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변함없이. 이렇게 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하고 부활 세상은 여러분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쪽에 부활 세상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죽음 세상에서 여기서 허부적거리다가 시간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하니까 여기 뇌가, 여기를 왜 가, 여기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걸음이에요. 자기 사는 것의 첫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의 그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차례는 세상 순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퍼져나가는지 그 원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강림하신 자들과 같이 부활 세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걸 바울이 여기서 그러나 그 주관이 되는 주관자인 예수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고 거기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은 그 다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남한테 나눠줄 때 이것이 바로 완성 때, 나중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에 숨겨진 그 비밀이 또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인데 그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따라 나서는 과정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 부활 생명 때 예수의 부활 때 자기도 부활하게 되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자기 인생길이 변하게 된다. 자기 삶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부활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확장시키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눈팔 시간이 없는 것이고 눈 감고 모르겠다고 손 놓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죽는데 자기 모르겠다고 손 놓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눈을 뜨고 똑바로 떠서 말씀을 잘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깊이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에 붙어서 같이 부활하는 그런 여러분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참된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